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인간의 사지를 사륵스와 소마로 구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 육체로 번역된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흡이 끝남과 동시에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 살, 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소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 또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인격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형체의 지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에 팔 둘, 발 둘 다 똑같이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체들의 의미가 다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손과 발을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별로 볼품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 우리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욕망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니까 겉으로 아무리 잘 가꾸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몸을 썩어질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중심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주께서는 역사하시고 나의 볼품 없는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그 제자들을 볼 때 무슨 육체적으로 외관상으로 그럴듯 했겠습니까? 참 볼품 없었겠죠. 그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의 그 터진 등, 손등,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타락했던 근본 이유를 지금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님께서 자기네들 속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귀한 주님의 지체, 소마이어야 할 그들의 지체를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 잘못된 삶이다, 너희들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현재형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끝을 내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대체 무언가 그 의미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님께서는 이 병, 이거 하나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우리 상식으로는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고쳐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지내서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흙을 파서 매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그래서 동굴의 문을 열게 하시고 수위에 싸져 있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뜻 흔히 그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참 마음이 착잡하게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중병을 주시고 탁 죽여놨다가 나흘 뒤에 와서 살려내시면서 봐라 너희들 놀랬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아드보카트 감독이 내년 1월 달에 전지훈련을 가질 3기 대표선수 24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보카트 감독에 의해서 2기 전지훈련에 갔던 24명 중에서 8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한 말은 탈락된 8명은 완전히 탈락된 건 아니다. 3기 24명 선수 중에서 부상병이 있거나 부상 선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 8명 중에서 내가 뽑아 올릴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8명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 8명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영광을 얻으려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저 24명 중에 한 명 좀 다치게 해주셔요. 그죠? 24명 중에 8명이 불행을 당해야 탈락된 8명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박지성 선수가 첫 골을 드디어 영국에서 터뜨렸습니다. 영국에 데뷔한 지 133일 만이래요. 그 첫 골을 터뜨려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좀 더 주전자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팀의 퍼거슨 감독의 전략이 뭐예요? 윙포드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박지성, 킥스, 호나우드 세 선수를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 이 세 선수 중에서 두 선수가 모든 경기마다 계속 주전으로 나가는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 확실하게 중상을 입으면 돼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처럼 내 영광은 남의 불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이 실패해야, 남이 불행을 당해야 내가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기에 24명이 차출이 됐는데 그 24명이 평생토록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후면 그 선수들도 다 탈락해요. 자,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의 영광은 남의 불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영광도 한시적입니다. 잠시 꽃이 피는가 싶지만 열흘 붉은 꽃이 없어요. 언젠가는 또 쓸쓸하게 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여놓고 불행하게 만들어놓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싹 보여주시고 봐라 놀랬지 그러면 다른 선수의 부상을 기다리고 불행을 기다리는 인간이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놓고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병에 걸린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영광과는 차원이 틀리는 영광임을 알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동사를 독사조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의 특성은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기 감정이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자기의 지체를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느 날 인생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병 속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불현듯이 욕망을 향해 치닫던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야 아무개야,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지백제를 썩어질 고깃덩어리로 의미 없이 버리는 짓은 탈피하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독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하되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견해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우리나라 전 국민들 사이에서 제일 뜨거운 핫 이슈가 있다면 뭐 두 말할 것도 없이 황우석 박사 파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매일 보도되는 그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에 서울대학교 조사위원들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황우석 박사 그 개인 한 분을 놓고 지금 실추될 대로 실추된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겠어요? 조사위원들이 다 조사를 한 뒤에 황우석 박사와 견해를 같이 해주면 그분의 영광은 회복되는 겁니다. 저분 말이 다 맞다. 저분 주장은 다 맞다. 우리는 저분과 똑같은 생각이다. 우리 조사위원들은 황우석 박사의 견해와 100% 동의한다. 그러면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는 저분이 발표한 논문, 저분이 발표한 주장, 저분의 견해 10%밖에 동의 안 한다. 불명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을 건져 올리는 것이고 그 밖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육체를 고깃덩어리로 버리는 짓이다. 하나님 내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구역장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 우리 구역장님의 견해에 100% 우리는 동의하고 정말 당신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 살고 보니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역장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 요건 내가 동기가 되네. 근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100% 같은 생각을 갖는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되 생각하면서 살고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해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100% 견해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를 쫓아서 정말 의미 있게 내 인생을 건져 올리다 보면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내 앞에 보내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거미줄처럼 얽어지게 하셔서 나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저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내 라이벌 선수가 불행을 당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은 인간의 상대적이고도 유한한 영광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바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인간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내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지백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쫓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너의 사르크스를 이제까지 썩어 없어질 고기 덩어리처럼 살던 너의 사지를 주님의 지체로 소마로 승화시키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나쁜 여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그 뭐 남왕국 북왕국을 다 합쳐서 왕비들 중에 제일 포악한 여자였죠. 그래서 그 남편 아합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중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처로 인해서 아합 역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임금이 됩니다. 이세벨이 어느 정도로 포악했는가 하면 바로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 큰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 왕궁에 편입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거절을 당한 왕이 밥을 먹으면서 수심에 가득 차 있거든요. 당신 얼굴빛이 왜 그렇습니까? 그 여차여차 해서 내가 그렇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리고도 왕이요? 나한테 맡기시오. 그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해서 단번에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빼앗아서 자기 왕궁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던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여자도 비참하게 죽죠.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이세벨이 2층 창문에서 화장을 하다가 내려다봤습니다. 그 성깔 있는 사람이 쿠데타 장군이 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먼저 욕을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예후 장군이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저 사람 죽일래? 그랬더니 평소 그 왕비 제일 측근이던 내시가 이 여자를 들어서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이 자기 앞에서 떨어져 죽은 이세벨 왕비의 시체를 밟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한참 축하연이 무르익는데 예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자기도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도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은 왕비 예후를 잘해줘야 나중에 혹시 자기 반대자가 집권을 하더라도 자기가 죽었을 때도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아 가서 그래도 명색이 왕비니까 왕비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러줘라. 그 명령을 받고 부하들이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미 이세벨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정말 무서운 메시지죠. 개가 다 뜯어먹었는데 뭐만 남아있었는가? 머리, 손, 발. 머리가 뭐죠? 생각한 거. 손발은 뭡니까? 생각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진짜 그 사람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머리, 손, 발만 남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에요? 한 인간이 살다 가도 그가 손과 발로 행한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손과 발을 이세벨처럼 사용합니다. 자기 욕망의 도구로 써요. 하고 싶은 대로 씁니다. 이세벨이 그 손과 발로 가고 싶은 데 다 갔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얼마나 자기를 좋게 꾸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인간이었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세벨의 지체 같은 우리의 이 지체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라고 자꾸 오해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란 말이죠.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의 명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 나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 사르쿠스로 끝나버리니까. 오늘 저녁은 우리 세례식 또 입교식을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입교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혹은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셨던 분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을 당시 부모님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서약했던 그 서약대로 살겠습니다. 또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에서 영세 받을 때에 서약했던 그 서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세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세례가 뭐죠?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쓴 사도바울이 세례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죠. 로마서 6장 3절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 말 바프티조라고 하는 게 물속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강 밑으로 내려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 삶의 종말을 보하는 것이죠. 어떤 삶? 내 손과 발을 이세벨의 손과 발처럼 사용하던 그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물속에서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죠? 숨을 멈춰야죠.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동안에 새 숨을 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강 위로 올라와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새 호흡을 얻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는 강 언덕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손과 발처럼 살던 내가 주님의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를 세례라고 그랬다고 표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자 말자 홍해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옛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나의 앞에 남아있는 길이 있다면 가나안을 향하는 새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례란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토대로 세례를 정의한다면 이세벨의 손과 발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결단의 날이 바로 세례식인 것이죠.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그것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역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더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세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산 게 아니다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이세벨의 손과 발을 지녔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분과 더불어 새롭게 호흡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그분 손이에요. 내 발이 누구 발이에요? 그분 발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사르크스가 성령의 전으로 소마로 승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얼굴은 옛말의 형태가 얼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떤 영을 모시고 있느냐가 그 얼, 그 영의 꼴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사지백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꼴이 바뀌지 않겠어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수녀님이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여자보다 피부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으로 아무리 얼굴 가꾸어도 수녀님 피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분들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꼴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사에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되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일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 세상에서 나의 직책이 어떠하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이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시작하시는 은혜로운 밤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